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일곱 번째 시즌 세 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일곱 번째 시즌에서는 영성 이렇게 형성하라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은 그세 번째 토크 순서로 영성의 수원지는 거듭난 생명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북토크에서는 저희가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영성, 성경적인 경건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책 한 권을 영성의 설계도로 여기고 마치 건축가가 설계 도면만 바라보면서 건물을 쌓아가고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신앙과 삶을 우리가 쌓아 나가고 유지해 나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한 권을 그한 권만을 우리의 설계도로 삼아야 된다. 그런 것을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성경을 우리 신앙과 경건과 영성의 유일한 설계도로 여기고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진실을 얘기해 주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충격적인 진리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만 끌어내는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헛된 우리 자신의 타락한 마음을 거기에서 충격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회복을 하고자 하는 그 진실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뻔뻔하게 구는 그런 우리의 아주 비참하고 추악한 모습을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성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로 성경의 기초에서 자기의 신앙과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우려는 그런 결심으로 성경을 앞부분의 몇 장만 읽어만 봐도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경건과 영성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큰 걸림돌이고, 무엇이 제일 심각한 문제고, 무엇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만 그 다음에 신앙을 쌓아가는 일이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지만,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미안해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치 않는 이 부패한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근본부터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영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먼저 근본적으로 새롭게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를 건성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시키는 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시키는 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도 좀 순종하는 삶을 성실히 살면 탁월한 종교인이 될 수 있고 탁월한 신앙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근본적인 상태가 정말로 태어날 때하고 완전하게 다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껍데기만 기독교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면 그것은 탈을 쓰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을 마음에 가지고 있고 경건을 삶 속에 쌓고 있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신앙을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 마음에 이런 위대한 변화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것은 결코 시작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에 따르면 본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해서 단 1초도 영성의 삶을 진정으로 살 수 없는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죽어 있는 시체가 어떻게 고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심각한 사실이 있다. 죽은 시체는 가만히 누워있기라도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삶과 정반대되는 죄악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심각하게 거역하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의 삶을 날마다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이 두쪽 나도 불가능한 일이다. 또 이런 사람이 몇 가지 행동을 고치고 어떤 경건한 훈련을 열심히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심겨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야만 참된 영성의 삶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뭐 어려운 말도 아니고 뭐 아주 고차원의 신령한 이야기도 아니죠. 우리가 정말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정직하게 살펴보기만 하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몇 가지를 안 하고 몇 가지를 새롭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악하고 내 이웃을 향해서도 근본적으로 악하다면 결국은 내 마음 자체가 새롭게 되고 늘 새롭게 되는 그런 외적인 은혜를 힘입어야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구나. 그것을 누구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분석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 동기까지 막 짐작을 하고 상상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남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 자신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를 도대체 분석을 하지 않고 비판을 하지 않고 그 뿌리를 들춰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변화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배우고 듣고 익혀가지고 그냥 그것들을 끌어안고 그냥 그것들로 자기를 치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기독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과 부패한 성품과 부패한 기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움을 깊이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과 올바른 경건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여러분의 근본적인 상태 때문에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런 부패함이 끊임없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길을 도저히 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정말로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어느 한 순간 그동안은 내가 정말 경건하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다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부패해져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서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도 생기지 않았던 새로운 마음을 은혜로 선물로 내 마음에 쏙 집어넣어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롭게 넣어주신 그 새로운 마음의 기운이 나를 더 붙잡고 나를 더 움직이는 그래서 경건을 향하여 좀 더 풀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는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만 부지런히 계속 읽고 기도만 부지런히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의 깊은 부패함을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자기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구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냥 성경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신앙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종교적인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구원하거나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경건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모양으로도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신앙이 깊어갈수록 자기 자신의 부패함과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애통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비록 사람들은 자기를 훌륭하다고 인정을 해줘도 자기는 자기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더러움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계속 변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여물어가고 있고 성숙해 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주 들여다보고 그 결과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를 처절하게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이기고 싶어 해서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서 교우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고쳐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 잘못된 점들을 다루어주는 그 끊임없는 수고 그것이 그 교회 안에 있어서 그 교회는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사랑을 느끼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지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내지 않고 형제들의 잘못과 과오를 사랑으로 고쳐주고 인내로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령한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을 정말로 인지하고 거듭남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정말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구하여 얻는다면 개인적인 영성이나 교회의 영성 모두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요동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영성의 유일한 설계도로 삼고 그 성경책 한 권을 내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서 신앙을 형성하고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내 부패함이 거듭남의 은혜로 먼저 새로워져야만 무엇을 안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무엇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이미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 거듭남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을 중요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믿는 형제들에게 이미 거듭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2절에 나오고 있죠.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미 거듭나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미 너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변화를 너희가 계속 받는 그 은혜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거듭났어요. 그냥 거듭났다고 자기가 혼자 그냥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미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날마다 자기를 더럽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여전히 죄의 부패함이 작동을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듭난 생명을 더 왕성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역사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을 의심해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가 현재적으로도 풍성하게 부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절박한 필요도 느끼지 않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생명이라는 것은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 거듭난 생명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입어서 그 생명을 왕성하게 만들지 않으면 나는 그냥 거듭났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거듭난 생명이 나를 통해서는 왕성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보람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이고,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교활하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야, 뭐,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복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거듭난 생명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거듭났다 하더라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을 현재적으로 계속 경험해라. 그래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난 체험이 있느냐, 그것도 물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이미 거듭난 체험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거듭난 생명, 이 세상에서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살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집어넣어 주셨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신비한 생명이 얼마나 생명력 있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정말로 생명력 있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해지고 능력 있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기질과 부패한 죄의 본성을 내가 늘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밖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더럽게 하는 이 세상의 부패한 철학과 악한 마귀의 역사를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내가 받은 용서만 그럴듯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영광을 생명 없는 이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진지하게 드리면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이런 내용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기도 아무리 많이 해봐야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우리한테 따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거듭났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생명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거듭난 생명을 달라고, 거듭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베풀어 달라고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것, 강력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난다는 것을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 뭐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회개하거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국한시켜서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것, 강력해진다는 것도 내 마음이 막 열심으로 뜨거워지고 막 불 같은 것이 내 마음 안에서 타올라서 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성경과 다르기도 하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또다시 끌고 가는 심각한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상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적인 존재로, 감성적인 존재로, 의지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그 인격을 구성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그 영혼의 기능이 각각 하나님을 향해서 충분하게 살아있고 그 세 가지 영혼의 기능이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신 그 상태에 그 상태가 인간의 타락으로 완전하게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는 그런 상태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 생명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특별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막 불같은 열심이 막 뜨겁게 있거나 그것을 1차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타락으로 다 깨어져 있고 질서도 무너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 지성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고 내 감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죄는 악은 미워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며 내 의지가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순전한 의지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이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질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지성 안에서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움직여서 내가 정말 아는 것만큼 느끼고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났는가,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졌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하시는 감정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가 내 의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거듭난 생명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격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죠.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죄의 본성이 그 사람에게 들어온 거듭난 생명을 오염시키는 일들이 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이전에 학력이 낮고 교양이 없었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생명이 새롭게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새로운 아름다움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고요. 이전에는 그 사람이 막 감정의 폭군에 휘둘려가지고 막 이런 감정 저런 감정으로 막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감정에 늘 뒤틀려서 사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때로는 그 성격이 좀 나올 때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감정이 제자리를 찾고 이런 아름다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전에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기분대로 그냥 막가파식으로 행하던 그 고집 세고 그 나빴던 사람이 의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분고분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새로운 아름다움을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악한 본성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지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자기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아픈 고백을 토해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나는 거듭난 생명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참 정결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높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의 인격 속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이 나의 말과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 이웃들을 향하는 나의 삶의 태도에서까지 얼마만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 실제로 그 거듭난 생명의 아름다움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 해당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괜히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던 일을 가지고 괜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는 것 가지고 아, 나는 거듭났어.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거듭난 생명이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펴봤을 때, 거듭남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아주 체험이 없거나, 아니면 거듭난 체험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 안에 현재적으로 거듭난 생명이 풍성하지 않은 까닭에, 내 신앙과 내 삶에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잔뜩 쌓여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면,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망가진 신앙과 삶을 고쳐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인용을 했지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약속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거듭남과 거듭남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네 번째 토크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